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북조선에 계신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진행을 맡은 조 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하실 사무엘 형제님, 예언자매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나영경 선교사님 가정의 소식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몽골은 우리와 비교적 가까이 있는 아시아 나라입니다.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아직 몽골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몽골이 어떤 나라인지 조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 몽골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몽골은 우리나라보다 매우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과거에, 그러니까 1206년에 그 유명한 칭키스칸이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당시에 몽골 제국의 영토는 점점 확장해서 전 세계의 절반을 점령했습니다. 물론 중국과 고려도 포함해서요. 매우 대단하죠.
아, 그랬나요? 정말 대단한 역사를 가진 나라네요. 제가 알기로 지금은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발전되지 못한 탓에 가난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들의 과거에는 정말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맞아요. 엄청납니다. 물론 그렇게 제국으로 온 세계를 호령하던 기간은 약 100년 정도에 불과하지만요. 그래도 아직도 몽골의 영토는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한반도의 7배 크기이고요. 위치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넓은 나라에 인구는 불과 34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제곱 킬로미터당 2명꼴로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렇게 드넓은 땅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적게 살고 있을까요?
네, 그것은요. 몽골은 자연 환경이 매우 다양합니다. 고비 사막, 초원지대, 산악지대 등 정말 자연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는 못합니다. 더군다나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져서 매우 춥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넓은 땅에서 적은 수의 몽골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놀랍게도 아직도 몽골 인구의 3분의 1은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목민이라면 가축을 기르면서 계절을 따라 가축을 먹일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몽골에는 아직도 말과 양, 소와 낙타를 기르며 게르라고 하는 특수한 이동식 천막 주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와, 수백 년 동안 조상 때부터 살아오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네요. 신기하네요.
네, 저도 알아보면서 매우 신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목민들이 남아있는 나라가 매우 적은데요. 몽골은 정말 독특한 나라입니다. 몽골에는 수도인 울란바트르와 같은 몇몇 큰 도시들도 있고, 도시에는 병원이나 대학들도 있고 고층 건물들도 있으며 약간의 도시화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 전통 방식인 주택인 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나라이네요. 현재의 몽골 공화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몽골은 중국이나 우리 북조선 같이 공산주의도 오랫동안 경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몽골은 소련의 뒤를 따라서 1927년에 공산주의 나라가 되었다가 1990년부터 오늘날까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국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몽골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네, 아쉽게도 전체 인구의 1% 미만의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티벳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정말 성교적으로는 아직도 많은 필요가 있는 그런 나라네요. 감사합니다. 몽골에 대해 좀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교 편지를 읽어가면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예은자매님께서 성교사님의 편지를 읽어주세요.
네, 함께 볼게요. 25살에 몽골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왔는데 벌써 25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늘 다가올 때마다 막막한 몽골의 겨울, 혹독한 추위, 매연, 극심한 교통체증, 난방비 등등. 그런데 주일날 내리는 눈을 맞으며 아무 걱정 없이 그저 즐거워하는 교회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심지어 교회 사무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밖을 보는 제 자신이 문득 어느 산속 산장에 여행 온 사람처럼 분위기 있게 느껴졌습니다. 전날에는 갑작스럽고 황당스러운 상황에 교회 전기공사로 500달러나 지출해야 했고 밤중에 석탄 연기에 중독되어 새벽에 병원으로 급 이송되어 치료받는 성도님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을 졸였는데 그저 철없이 웃어대는 교회 아이들의 모습에 같이 따라 기뻐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늘 주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저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늘 실제적으로 긴 겨울을 위해 함께 동역해 주셨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셔서 지금까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과 아픈 몸을 관리하느라 어렵지만 제가 이곳에서 힘들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은 진심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눠주신 나현경 선교사님께서 매우 오랜 세월을 선교사로 살아오시면서 그동안 있었던 그 삶의 여정이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으십니다.
네, 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나영경 선교사님은 젊은 여성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몽골에 오셨습니다. 몽골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시고 결혼하시고 또 자녀들을 키우며 함께 사역해 오셨습니다. 후에 남편 벌더 형제님은 목사님이 되어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지금 교회를 맡아 목회하고 있으십니다.
와, 오랜 세월을 몽골에서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몽골 형제님과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아 기르며 사역해왔다라고 하니 정말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와 하나가 된 셈이네요. 특별하고 귀한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우리 나 선교사님의 마음과 몸이 약해지시면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는 정말 많이 건강해지셨지만요. 또 선교사님께서도 겸손하게 자신의 아픔을 나눠주시면서 기도 요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낯선 나라에 살아오시면서 심적으로 말 못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쉽게 나누고 해소할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고 또 외로움과 힘듦이 켜켜이 마음속에 쌓여오시면서 선교사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마음에 또 몸에 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같은 자매로서 선교사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낯선 땅에 부르심을 쫓아 선교사라 와서 살아오면서 몽골 사람들을 섬기고 또 어린 자녀들을 열심히 양육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기 몸을 돌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선교사들을 파송한 본국의 교회들과 또 성도님들은 본래 선교사님들은 믿음이 좋고 또 준비가 잘 돼서 선교지에 나가셨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어려움도 기도하며 잘 이겨내고 매일매일 신령하고 충만하게만 생활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선교지에서는 나고 자란 땅에서 느끼는 어려움보다 더 다양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보내다 보면 점점 지쳐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적절하게 잘 쉬지 못하고 특히 정서적으로 잘 관리를 못하면 마음에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더구나 선교사니까 누구에게 내 속마음에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조금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선교사님들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을 섬기고 사역하신 이야기에만 대해서만 나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만 관심을 가졌지 선교사님들 개개인의 마음 상태나 또 가정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잘 알려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역자는 사역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남들보다 내가 더 거룩해야 되고 더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으로 휩싸이면 정작 선교사가 자기 자신을 잘 못 돌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사역을 그 평생에 성공적으로 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윌리엄 캐리와 그의 가족들은 극심한 고립감, 또 문화 충격, 언어 장벽, 질병, 정신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거의 방치된 대로 살아오셨다라고 합니다. 그 윌리엄 캐리의 아내였던 도로시아는 나중에 정신이 무너지고 결국 선교지에서 사망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선교사 개인과 가족의 돌봄이 없이는 선교사역도 지속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그때서야 나오게 됩니다.
와, 정말 또 마음을 짠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방송의 시간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선교 현장 소식을 들으며 기도할 때 사역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나 선교사님의 자녀들도 다 커서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선교사님의 몸과 마음도 잘 관리하시면서 건강하게 부르심을 쫓아 사역을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나 선교사님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이전보다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네, 저도요.
선교사님께서 기도 편지에 이제 벌써 몽골의 겨울이 찾아오려 한다라고 하시는데요. 몽골의 겨울은 말씀하신 대로 기온이 낮고 추운 겨울이겠지만 바닷가가 없는 내륙 지역이어서 매서운 추위는 아닐 것 같아요. 약간 다르지만 저희가 나고 자란 북조선의 겨울도 만만치 않게 춥거든요. 이제 그곳에도 겨울이 왔겠고요.
그러게요. 겨울이면 여기저기 집마다 나무 석탄을 떼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몽골의 겨울 공기 냄새가 어떤 것인지 저도 알 것 같습니다. 겨울이면 걱정이 됩니다.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의 생활은 어떠실지요? 올겨울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저도 함께 간구합니다. 우리 예은자매님께서 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몽골 땅에 들어가셔서 사역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그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남편 목사님과 함께 세워나가며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그 땅에서 살아오시면서 선교사님께서 여러 아픔도 겪어왔습니다. 주님, 이제 나 선교사님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선교사님의 마음을 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 이어서 선교사님 기도 편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편지 보겠습니다. 반석교회에는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부속 어린이집도 시작되었고 매주 토요일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 공부와 조선어 교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남편 벌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와 말씀과 전도 활동 가운데 더욱 깊어지고 확장되는 교회가 되도록 애쓰는 목사님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늘 그렇듯 우리 선교단체의 현지 사역자들을 뒤에서 챙기고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일들을 계속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생 예수제자 훈련원 학교에서 통역이나 행정일도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챙기는 역할이 제 일들입니다. 때로는 고단한 일정이 지속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그때 주님께 집중하면서 성실한 사역자로 살고자 노력하고 지냅니다. 제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고 온전히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섬기시는 교회, 몽골교회가 바로 반석교회이네요. 반석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역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몽골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체 인구는 340만 명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지금 몽골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소수의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요?
그렇네요. 정말 귀한 분들이네요. 나라 전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나 남조선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곳곳마다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한 사람의 소중함 또 한 교회의 소중함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동생 목사가 새롭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겉으로는 그 형제에게 교회 개척을 축하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제 속으로는 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교회가 개척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선교사님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그런 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느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제 경험과 관점으로만 그 젊은 목사님의 교회 개척을 보고 판단하기를 주위의 교회들이 이미 많은데 왜 또 교회가 생겨나야 하나라고 생각했는데요. 교회가 생겨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계획한다고 해서 생겨나고 또 없어지는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오늘 전 국민 1% 미만의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몽골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또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며 또한 그래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단 마귀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교회는 얼핏 보면 사람이 세운 장소에 불과한 것 같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사람들의 모임뿐인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의 모임인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큰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맞습니다. 또한 몽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도 목적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야 할 그들의 영혼에 구원이 있고 삶의 의미도 생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울란바토르에 있는 반석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몽골인 자매의 사역자를 한 명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조선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과 같이 선교 지도자 훈련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어로 미국의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꿈은 그 자매와 같이 젊은 몽골 청년들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흥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시는 자매님의 모습이 도전이 됩니다.
맞습니다. 또한 저 또한 하나님께서 제가 나고 자란 북조선을 나와서 이렇게 지금은 남조선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요.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을 이루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 북조선 땅에도 다시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000년 초반에 몽골 땅에 작은 부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 몽골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많은 몽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교회에 나오게 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게 부흥이 아니라 오직 강권적인 은혜가 부어지면서 때로 특정한 지역에서 대단위적으로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흥에 대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입니다. 그해 초에 평양 장대현이라는 교회에서 며칠간 연이은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 교회에서 지도자였던 길선주라는 장로님께서 강단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울며 죄를 회중 앞에서 고백했다 합니다. 그 내용이 제 어린 친구가 임종하면서 자기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때 제가 돈 100원을 훔쳤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라고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회중 가운데서 나도 죄를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줄을 서서 나와서 울며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있으면서 평양에 있던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교회가 북조선에서부터 곳곳에 세워졌고 남조선에까지 그 은혜의 물결이 흘러내려왔다라는 것인데요. 그와 같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이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죄악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서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케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결국 회개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임합니다. 즉 내가 잘못 생각해왔고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꾸며 살겠습니다라는 회개의 고백을 하는 심령과 교회와 나라 위에 부흥이 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몽골의 부흥과 함께 우리 북조선과 남조선의 부흥을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구체적으로는 몽골 사람들 안에, 우리 민족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간구합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같이 방송 들으시는 북조선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위에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언자매님께서 몽골 울란바토르의 반석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몽골 땅에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울란바토르 반석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모인 자들 안에 진정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으로 말하고 살아왔던 모든 죄악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 생각으로 바뀌는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시는 벌도 목사님께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시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아멘.
주님 몽골 땅에 다시금 부흥을 내려주세요.
아멘.
수년 내에 부흥케 앞서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면서 두 분은 어떤 것들을 느끼셨나요? 한 분씩 네. 돌아가며 들어보겠습니다.
네, 몽골 땅에서 지금 임하는 그 부흥의 불씨가 저의 마음 가운데도 옮겨오는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불씨가 우리 사랑하는 고향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불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제 몽골 땅에 들어가 25년 동안 사역해오신 선교사님의 그 삶이 참 감동이고 쉽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언제나 감사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린 모습이 아름다웠는데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의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선교사님 부부 역시 또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역경을 잘 이겨냈으리라고 믿으면서 더욱더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도 당신의 자녀들을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열방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에도 매일매일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의 이름은 그 무엇보다 강합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토미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22살 요하네스입니다. 저는 종종 제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부끄럽지만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제가 계획한 것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크셨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림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12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를 주여 건져주시고 속히 도와주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가득하며 악인들이 번성하여 의인들을 박해하나이다. 주여,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의 연약한 택한 자녀들에게는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 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틈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여, 오늘도 거룩한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에 힘입어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죄인들을 사랑하사 구원의 빛을 늘 비춰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림이 사랑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영원토록 어두운 죄악의 길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을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영광된 일인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의 모든 시간도 진리의 빛, 은혜의 빛으로 저의 심령을 밝게 비추길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고 있으나 지금도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한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을 싫어하고 어둠에 속한 것들을 좋아하며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부정부패가 날로 심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연약한 죄인들 마음속에도 불쑥불쑥 찾아오는 유혹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내게 하옵소서. 타락했던 교회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으켰던 종교개혁을 기억하오니 지금 조선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없고 타락한 우상들만 가득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본인들의 의로 가득한 유대인 회당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세대가 어떠하든지 오직 빛의 자녀들로 행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었던 것처럼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사오니 저희가 걷는 곳마다 이 조선 땅의 모든 지역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직도 빛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그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여 어두운 죄악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량강도, 자강도,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강원도에 있는 모든 인민들이 주는 그리스도 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유월절 어린 양임을 알고 속히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리마다 집집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너진 교회들은 재건하며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아픔을 주님이 더 잘 아시오니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오니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오니 충성되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자리로 나아갑니다. 식어진 영혼들에게 불을 붙이고 자는 자의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여호수아 목사님, 성령님 도우셔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를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에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시간, 축복하신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북조선연합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이 시가서에 속해 있는 책들 중 하나입니다. 시가서는 인간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시 그리고 노래들을 모은 책들이죠. 그 중에서 욥기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문학 작품들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정말 훌륭한 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책임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욥은 그 시대에 정말 잘 나가고 잘 나가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너무나 잘 나가고 잘 나갔지만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욥의 모든 것을 가져갔을 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다 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와, 어떻게 사람이 저 지경이 되었는데 저럴 수가 있지? 정말 대단하다. 그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욥에게 복을 주시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 놓치고 있는 욥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욥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만 했다면 이 욥기가 전 세계 가운데 정말 훌륭한 책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인정은커녕 성경에 쓰이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기가 전 세계 가운데 정말 훌륭한 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솔직함이 어떤 솔직함인지 한번 봅시다. 2장이 마무리되는 장면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 친구들이 욥의 집에 모입니다. 이 친구들이 욥을 사랑했던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욥을 보니 야, 이게 사람 몰골이 아닌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슬퍼서 7일 동안 욥에게 한마디도 말을 못 꺼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말을 해요.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욥이 첫 말로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3장 전체를 보면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발. 욥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이 말을 들으면서 친구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욥에게 얘기합니다. 나름 겉면으로 시작을 해요. 겉면의 내용들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욥아,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너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해.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창대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면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보면 겉면이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이 욥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욥이 안 억울했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했을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정죄하지 않았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욥과 친구들이 아주 긴 시간을 친구들과 다툽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욥, 네가 반드시 죄를 지은 것이 있을 거야.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라고 하고 있고 욥은 친구들에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한참을 다툽니다. 예전에는 욥의 당당함이 이상하게 느껴졌고 별로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너무 힘들다고 말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묵상하면서 어느 순간 아, 나도 욥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들었던 고백들이 오늘 함께 나누었던 31장 전체에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26장부터 시작되는 친구들을 향한 욥의 마지막 답변입니다. 욥은 이 마무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떠한 것이 어떠한 죄인지를 고발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직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란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눈을 처녀에게 두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짓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분깃이 환난이며 불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과 걸음을 다 살피시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만일 내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를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내 발이, 내 걸음이, 내 마음에, 내 손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모두 뽑히기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 가운데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아멘.
마음을 여인에게 유혹이 된다면 그것은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며 모든 것들을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다 라고 고발하며 나는 내 마음을 음란한 가운데 두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8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멘.
나는 재물에 욕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짓이다. 나는 결코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욥의 고백들을 보면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내 발이, 내 걸음이, 내 마음이, 내 소망이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 내 영혼, 내 모든 것들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작은 눈으로도, 내 작은 손가락 하나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작은 눈으로도, 이 작은 손가락 하나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은 이런 고백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에서 34절에 구제가 필요한 이들을 구하지 않는 것 또한 죄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한번 볼까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아멘.
당시의 종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그 종들에게도 그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5절과 23절입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나?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종이든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존재이며 그렇기에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은 더 나아갑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원수들에게도 저주를 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원수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욥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평생을 살았으니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질문해 봤을 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던 욥도 꼬리를 내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38장에서 41장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그리고 너무나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욥기 최고의 명장면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이 부분을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콧된 어떤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욥이 이렇게 한 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욥이 이렇게 한 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욥의 인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인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내와 조금 다릅니다.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비록 그분이 날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걸세. 오직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 믿네. 악인은 그분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기 때문이지. 아멘.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죽인다 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바탕이 있었기에 그는 곧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인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직했고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는 것이 진정한 구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만 등장하시고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을 나무르시고 욥을 통하여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욥에게 나왔고 욥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 모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자비이자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권면이라 믿었던 것들은 정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시편들과 시가서를 보십시오.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너무 아프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고백들도 성경에 적어두신 것은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수많은 시편의 저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그 증거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움에 있는지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는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지켜봐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그 날에 해결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심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은혜의 날에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앞에 당당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스러운 고백도 들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 주신 요호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12월 7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심이 우리에게 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복을 우리만 누릴 수 없어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이 그 감사로 더욱더 차고 넘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북조선 연합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